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중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세기, 11세기에 유럽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가톨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죽을 때도 가톨릭 신자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황권이 점점 더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됐던 것이 성직자의 임명권, 소위 서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그 황제나 국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주교와 또 수도원의 원장을 그 왕이나 황제가 임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73년에 새로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가 평신도인 국왕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성직 매매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직 임명권은 국왕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왕들이 고위 성직자를 임명하는 그 임명권, 그 권한을 이용해서 아주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기도 하고 또 공석이 된 그 성직의 후임자를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므로 그때 들어오는 여러 그 세금들을 그 왕이 그 대신 가로채는 일이 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라도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은 반드시 교황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두 권한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4세가 그 교황을 폐위하는 그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교황도 황제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교서를 내려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하일리에게 바쳤거나 앞으로 바치게 될 충성 서약의 짐을 그들에게서 벗겨주는 바며 누구든지 그를 황제로 섬기는 것을 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민심이 교황의 편으로 기울였고 결국 하일리히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리우스 7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76년 성탄절을 앞두고 하일리히는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당시 하일리히 4세는 26살이었습니다. 그 교황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으로 가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카노사에 도착한 황제는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추위에 떨면서 밖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리히는 수도자의 옷을 입고 맨발로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노사는 황제의 입장에서는 굴욕의 장소고 교황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때 하일리히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부딪혔고 결국 4년이 지난 후에는 그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하인리히 4세가 보낸 군인에게 뺨을 맞은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 분에 못 이겨서 또 그의 나이가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간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두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긴 했지만 교황이 황제를 굴복시킨 사건은 잊혀지지 않아서 세속 권력이 기독교의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이 있은 지 약 230년이 지난 후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당시 로마에 있었지만 그 교황청을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아비뇽으로 그 이동시켜서 거기서 6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필리프 4세가 교회의 땅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뇽에 있던 교황청은 아주 작은 건물은 아니고 그 높이가 50m나 되고 두께가 4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뇽에서 교황청이 있는 68년 동안 7명의 교황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오고 나니까 그 아비뇽에서 우리도 교황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또 교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두 명이 된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싸우니까 그 두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또 한 명의 교황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세 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그 아비뇽에서 로마로 교황청이 돌아오고 난 뒤 37년이 더 지나서 1014년에 그 세 사람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교황이 세워짐으로 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 우리가 아는 그 초기 종교개혁가인 위클리프와 후스가 등장하게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교황과 국왕은 서로 누가 높은지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극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황제는 자신이 교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왕관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그 교황은 관이 하나 1층짜리고 자기는 2층짜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황은 3층짜리 3층관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 3층관은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쓰시는 그 3층관은 교황의 모자의 상징이 그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황이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말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하인리히 4세를 용서해 주었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로부터 약 200여 년 동안 교황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천년이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00년이 일어날 때까지 그 500년의 기간을 교회사에서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온갖 조명을 다 받는 것 같고 그 어느 곳보다도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실은 짙은 어둠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갖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힘을 갖고 세상 권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는 그 빛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힘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시편 18편 1절 2절에 근거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칼이나 창이 없고 물매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서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확하게는 이순신 제독이죠. 그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 23전 23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와 선조실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순신 장군이 참가한 해전은 모두 43차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3전 38승 5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정과는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도 싸운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널널하게 싸워서 이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또 자기 앞에서 자기 병사가 죽는 것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장군들과 또 군 지도자들과 얼마나 치밀하게 작전을 짰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온 지력을 다해서 작전을 짜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뛰어난 작전을 짰기 때문에 또 자신이 칼을 쓰고 창을 쓰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비한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여덟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교환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고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당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배제하면 자족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감정의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사막처럼 황량하게 만든 후에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자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토아파가 말하는 자족과는 단어는 같이 자족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의미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사람들이 말하는 자족이 자급자족이라고 한다면 즉 자신이 만들어내는 자족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신급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족, 만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족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스토아 사람들은 진정한 자족이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순종했던 바울은 참 자족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에 걸친 여행과 로마 죄수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바울이 여러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14일 만에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안수하여 낫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드로아에서 창틀에서 걸터앉아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그 주경야전 하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 일할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의 환부에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 올려놓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문자 그대로 뾰족한 것이고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진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모여집니다. 첫째는 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눈이 사흘 동안 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눈을 뜨긴 했지만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글자를 크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질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자신의 사역을 치명적으로 방해했던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세 번을 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가지고도 너 자족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이 13절을 두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보면은 악센트는 전반부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고 내게 맡기셔 주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후반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 30년 전, 정확하게는 1992년에 나온 그 기적 만들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Leap of Faith인데 그 뭐 믿음의 도약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나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옵니다. 조나스는 우리 표현을 하면 요나죠. 그 이 조나스 목사는 부유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기성 부흥 집회를 열고 헌금을 챙기는 엉터리 부흥사입니다. 그 같이 따라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안에는 그 주로 흑인들로 구성된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성가대가 있고 또 그 당시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걸 조작해가지고 여러 음향 효과음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조나스 목사가 말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현혹시키다 못해 감동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든 그 자기들이 타고 다니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어느 작은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오랜 기간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심한 불경기로 인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나스 목사 일행은 화려한 부흥회를 열어서 사람들의 지갑을 열도록 만듭니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꿈이기도 하고 또 가짜 환자를 여러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처럼 그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 소문이 이웃 마을에게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정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서로 짜고 치는 그 신유 부흥회에서 그날도 여러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쇼를 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던 한 10대 소년이 그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는데 그 목발을 짚고 있는데 자기를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 조나스 목사가 굉장히 당황해하는데 그 소년이 그 앞에 붙어있는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서 다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낚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그 부흥 그 신앙 그 부흥 사기 부흥단을 따라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따라오지 말라고. 예. 그 소년이 낫는 것을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제일 많이 놀랐던 사람은 예, 조나스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초원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영화는 그 코미디적인 요소 때문에 과장한 면이 있지만 그 음악과 컴퓨터 그리고 부흥사의 뛰어난 달변이 신앙을 상품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치유와 같은 기적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거나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한계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연안에 위치한 그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로 하여금 휴식 시간을 가져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 전도단, 예수님의 일행의 역할 중에서 빌립은 식량을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은 그 군중의 허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요깃거리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장정 임금이었습니다. 당시에 6인 가족이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데 1년에 약 250데나리온에서 3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4인 가족의 1년 기본 생계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그 살 수 있는 그 빵의 개수는 밀로 만든 빵은 12개, 보리로 만든 빵은 36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밀빵은 2,400개, 보리빵은 7,200개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합치면 아무리 안 되어도 만 명.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약 2만 명 가까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면 보리빵은 반 조각씩 줄 수 있고요. 밀빵은 4분의 1 조각씩 줄 수 있습니다. 그 빵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말하는 대로 그냥 요깃거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지난 화요일 그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최현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마주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상황을 돌파하는 성도의 믿음 사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한계를 이미 정해놓고 그 속에서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의 머릿속에는 지금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최소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데나리온만 해결해 주시면 돼.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용과 결과를 다 정해놓고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결과와 우리가 정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냥 보조요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10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7개, 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아예 기도 안 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개, 8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는데 10개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게 7개, 8개 있습니다. 하나님 2개나 3개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2개나 3개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보답도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이것만 좀 이루어주십시오. 빌립이 생각하는 2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이. 그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의 상황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50명 단위로 앉게 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일렬로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기대해서 앉았습니다. 예,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이 중간쯤에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앉았습니다. 성경에 식사하기 위해서 앉다는 전부 다 그렇게 기대어 눕다입니다. 그렇게 앉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갖다 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례대로 나와서 열두 제자들로부터 빵과 생선을 배급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배급을 받으러 온 불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대어 눕는 자세로 50명이 서로 기대어 앉으면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1인당 1미터 정도로 이렇게 원을 만들면 지름이 약 16미터 정도가 됩니다. 원 하나당. 그러면 그 면적은 약 2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평수로 하면은 60평입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오시죠. 예. 그렇게 만약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 5,000명과 나머지 사람 5,000명 합쳐서 1만 명이었다면 그 50명이 앉은 원이 100개가 20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은 약 12,000평이 됩니다. 그 축구장이 약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축구장 6개 정도 되고요. 우리 양화진 이 묘원이 전체 다 합쳐서 약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양화진 면적으로 하면 3개가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빌립은 여기거리 생각하고 200데나리온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결코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번, 그러면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예,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윗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문과 자신의 문과 창을 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문, 마음의 창, 또 삶의 문, 삶의 창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나타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25살에 등극하여서 54살까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한 줄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입니다. 역대기에서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서 다윗의 행실과 같이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는 평가를 들었던 유이한 딱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말은 어떤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가장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 히스기야 왕의 눈에 띄는 치적 가운데 하나가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노뱀을 없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 만후에서 온 것인데 만후를 영어로 말씀드리면 what is it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웬 떡이냐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TV 광고에서 한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만들고는 라면의 이름을 짓지 못해서 광고로 라면의 이름을 공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라면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쇠고기 국물 맛이 걸쭉하게 나는 그런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서 그게 쇠고기 국물이 나오니까 그냥 우렁이라면 어떨까? 누렁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라면의 이름이 뭐가 됐느냐면 이 라면입니다. 예, 이 라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 라면이 된 겁니다. 만나가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그냥 그대로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면 이 만나가 내려져 있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 기적이 계속되면 일상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너무 놀라는 마음으로 이제 먹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지겨운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때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다가 그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막 물게 되었습니다. 불뱀은 독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의 의미는 니네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 하겠다. 너희들의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고 이 노뱀을 저주하겠다.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 노뱀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신통력을 가진 것으로 둔갑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노뱀이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대와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약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7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내 다 있었고요. 사무엘의 시대도 그대로 있었고요.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도 노뱀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수면서 그것의 이름을 느후스단 번역 그 뜻은 노조각입니다. 이 노뱀이 무슨 신통력을 가진 것 아니야. 이건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원래 이것을 만들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했던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노뱀을 없애는 것을 비롯한 히스기야 영적인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오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의 문을 활짝 열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전에 성전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성전이 닫혔다는 것이고 또 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망가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기구를 부순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것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닫힌 문들이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윗의 길을 걷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통치 1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살 때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 라싸게 장군을 앞세워 유다를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난의 시기에 히스기야는 또 죽을 병까지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지진 해의 쓰나미 맞은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삶에도 그 쓰나미를 맞은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하여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그 기억해 달라고. 예, 우리도 39살에 이런 병이 들었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부었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의 군대도 단 한순간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살려주시고 저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낫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돌아서서 강대국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그 신앙적인 치적은 그 병나기 이전의 것입니다. 병이 나은 이후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로니아의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신을 히스기야 왕이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무기창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국력은 이 정도고 우리의 경제력은 이 정도인데 당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좀 그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신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게 다 뺏기게 될 것이고 당신 신하의 일부는 바벨론 왕궁에서 황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애에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54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54년 중에 15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15년을 더 살지 않고 그때 만약 죽었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39살을 기점으로 왜 그렇게 영적으로 하얀 곡선을 긋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이 그 무엇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9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 없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로니아로 끌려온 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점점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 1차 침공했을 때가 주전 약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 다니엘서 6장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그 뭐 달력 그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 그 여러 곳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청년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리오 왕 그때는 주전 약 53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예, 그 페르시아 왕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와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이에는 약 6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약 82세 그 정도로 봅니다. 다니엘은 그 바빌로니아 사람도 아니었고 또 페르시아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 고관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에게는 무슨 라인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누구누구 개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또 라인이 서로 다르면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또 서로 더 큰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라인에 있던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책을 잡아도 책 잡을 게 없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무슨 뇌물 받은 거 없는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온갖 장부 다 뒤져봐도 하나도 없고 그냥 봉급 받은 것만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은 정말 눈이 부십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다가 찾지 못한 대적자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사자굴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당시 왕들은 다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긴 받았기 때문에 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삶은 잡혀올 때부터 지금 그때까지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을 때도 그 왕의 음식은 다시 그 나라 신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음식입니다.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신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간절함,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 믿어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니엘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끌려온 이후로 60년 이상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충분히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서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창은 단순히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그 창을 열므로써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힘으로 삼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창을 여는 것입니다. 흔히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을 깨치는 것입니다. 그 자력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큰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점점 더 큰 그릇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수련을 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그 겨울과 여름에 안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바깥 출입을 끊고 그 참선 수행에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을 안거라고 합니다. 겨울에 음력 10월 15일부터 1월 15일, 정월 15일까지 그 3개월 동안 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하고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하는 안거를 하안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을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님은 장좌불와, 장좌불화는요, 꽃이 앉은 채로 눕지도 않고 돌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창을, 우리 삶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는 것,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과 삶의 문과 창을 여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과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 시편 18편 표제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가브리엘 천사가 나이가 많았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찾아와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희박한 확률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도 출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라보다는 훨씬 더 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희미한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인간이 그 자가 수증을 하는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등한 존재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고 오직 주인의 말에 의해 행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종으로 여긴 마리아를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도로만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20여 년 전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1995년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부터 1999년까지 그 1000년 동안의 인물 가운데 각 분야의 최고의 인물들을 선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정된 사람들은 최고의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최고의 천재 작가는 셰익스피어, 최고의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최고의 작곡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최고의 발명품은 구텐베르크의 인쇄활자, 그리고 최고의 책은 사무엘 존슨의 영어사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1700년대 인물입니다. 그가 영어사전을 4만 단어가 있는, 그리고 그 용례가 있는 사전을 집대성하고 함으로써 영어가 세계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천년부터 1099년까지 천년에 최악의 인물은 누가 선정됐는지 아십니까? 최악의 인물은 히틀러. 예,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은 몽고의 징기스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고 인터넷이 발명되기 700년 전에 이미 지구상에 거대한 통신망을 건설했고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 GATT죠에 못지않은 자유무역 세계를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천년, 그 0년부터 천년 1999년까지의 최고 인물을 제게 누가 최고 인물이라고 물으시면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가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근간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겠습니까? 그 기독교를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그를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기록할 때는 그의 인생 후반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예루살렘, 그 당시는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차지했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으로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 자신을 다윗 되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3번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 지파에 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큰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자네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 자신의 소득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기, 즉 몫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종,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다윗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좀 약간 내 욕심을 챙기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고, 모르시진 않으시겠지만 고개 돌려주시면 좋겠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셔주셨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왼손이 힘이 없으신가요? 내가 나의 의로운 양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면 더 좋잖아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없으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 능력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그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4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늘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작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의 시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주변의 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메뚜기처럼 몰려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 지은 것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싹쓸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피하여서 거기다가 웅덩이나 토굴을 파고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돌로 거기다 산성을 쌓고 그 안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땅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그 여러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포도주를 짜는 그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다가 그 황소를 통해서 이렇게 타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장소와 그 포도주를 만드는 장소는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좁은 공간이 필요하고 한쪽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손을 한 줄씩 밀을 까고 있었을 겁니다.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놀리는 말이죠. 자기는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데 큰 용사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명과 싸우러 나가는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바는 아람으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모습, 본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 같기도 하고 바닷물이나 강물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몬이 점점 반석이 되어 갑니다. 우리도 지금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한 설교한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생애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숫자가 약 22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 백수를 사시고 백수는 99세입니다. 그 흰백자의 목숨 숫자인데 그 흰백자가 그 위에 1백자에서 1자 하나 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살 덜 살았다고 백수를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그 백수를 사시고 2018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루스 그레엄인데 그 루스 그레엄은 2007년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 부인의 묘비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공사 중, 즉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게 쉴 때에 자신의 공사가 비로소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삼는 사람은 스스로를 완성된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어져 가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시온의 대로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1년에 그 세 번의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 또는 성막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의 사람들은 세 번은 다 올라가지 못해도 그 무교절, 유월절과 초막절에는 또 그 두 번도 어려우면 그 유월절인 무교절에는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도 그렇게 성막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올라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홍보관이 그리워지면 몹시도 마음에 사무칠 것입니다. 그 몇 개월 전에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 그 갑자기 어떤 교우님이 그 예배당이 그리워서 양화진까지 와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양화진 밖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예, 그 이야기 듣는데 참 울컥했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 길에는 시온의 대로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이 두 길 모두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인생이 자기 아주 자신의 계획대로 또는 자신의 계획보다 더 풍성하게 아주 잘 풀려갈 때와도 같습니다.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힘으로 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마천루 높이가 그 기록이 갱신이 되면 경제적인 침체의 전조가 닥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 최고층 건물들을 계속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무엇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얀 곡선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두바이, 대만 등이 초고층 건물을 짓고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느낄 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될 때,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흉기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달리면서도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교만해도 되고, 충분히 자랑해도 되고, 충분히 그 나서도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제 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처음부터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처음에 그게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느 날 갑자기 골짜기 속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통과하는 눈물의 골짜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눈물의 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흘린 눈물은 그 눈물샘이 몇 개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눈물의 샘을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흘린 눈물은 그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하면서 흘린 그 눈물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시온의 대로도 또렷하게 보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따라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닮아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벗어야 할 것은 옛사람이고 입어야 할 것은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름 공장이나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출근할 때 옷을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 공장에서 일하던 그 작업복 위에 출근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 사람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을 다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그 영화 파파로티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요즘 그 트바로티로 유명한 그 김호중 씨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 영화에서 음악 선생으로 나오는 한석규는 상징인데 한때 잘 나가던 성악가였지만 지금 작은 도시 예고 선생입니다. 음악 선생인데 그 장호라는 친구는 조폭인데 성악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장호는 자기를 돌봐주던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스승인 상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조폭도 성악 잘하면 사람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인 상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소리는 하늘이 내려준 거야. 그 목소리가 부럽더라. 너 이제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지금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검은 양복은 그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조폭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턱시도는 성악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워야 합니다. 경찰이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민중의 지팡이 다워야 합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다워야 하고 운동선수가 그 경기를 하는 유니폼을 입으면 선수답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힘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곱째로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보다 높음을 인정하며 산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보다 높음을 인정하며 산다. 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으면 항상 떠오르는 한 어린 시절에 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한 5학년 아니면 6학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 바이킹을 다룬 그 만화 중에 슬기돌이 비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 비키는 바이킹의 아들입니다. 그 바이킹들은 다 그냥 정말 그 산적처럼, 바이킹이 사실 해적이죠. 그 산적처럼 생겼는데, 이 비키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바이킹들이 그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 비키가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 코를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코를 딱 문지르면 좋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비키가 탄 배가 그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한 섬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섬을 보니까 그 섬 전체가 거대한 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 꼭대기에 보물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봐도 그 보물들이 다 보이니까 그 바이킹들이 그 섬에다가 배를 대고는 곧바로 거기로 막 달려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보물을 차지하겠다고. 근데 비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보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다 보이면 다른 배들이 와서 저거 다 가져갔을 텐데 그게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키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 이렇게 돛대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이 있는데 그 안쪽은 전부 다 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의 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는 해골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아야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바이킹들이 이제 길을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비키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그 실로 짠 자기 스웨터를 벗어서 그 실을 풉니다. 그래서 그 끝을 바깥에다가 그 메어놓고 그 실을 풀면서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다 구하고 그 보물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돛대에 올라가 있는 그 비키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은 것은 그 차이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얼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끝은 어딘가요? 우주의 끝은 어딘가요? 그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약 29만 뭐 몇천 킬로미터인데 약 30만 킬로미터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빛의 1초에 그만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를 1년을 가면 광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인류가 과학으로 발견한 그 거리는 약 160억 광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추정하기는 이미 우주는 400억 광년 이상 크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그런 끝맺음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75살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저 노예였던 그 17살 청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아기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던 늙은이가 출애굽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압에 살던 한 소녀가 이민 온 가족을 만나서 남편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살던 포로민의 딸, 게다가 조실 부모하여 사촌 오빠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소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서 불인절 절기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던 어부들, 또 세리가 되어서 돈이나 많이 움켜쥐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와 그를 따르는 것은 전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울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사도 바울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사렛의 처녀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잉태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지막 8째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날을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그날을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자신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마음적으로는 그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직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의 삶의 초점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즉 that day가 이날 this day를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 한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그들의 삶은 모두 다 그날에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준비한 결혼 예복과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식이요법, 다이어트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결혼 그 이후에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씀씀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입하든지 간에 이것이 결혼 전에만 필요한 것인가, 결혼 후에도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덜 건강한 모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결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판가름은 마지막에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지금 나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그날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날 이후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있습니다. 1절 전반부 가사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나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외국 곡을 번안한 것입니다. 우리말 그 찬양 가사로는 1절에서 3절 가사가 모두 다르지만 본래 곡은 뒷부분은 후렴입니다. 우리말 1절 가사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 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원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또한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우리의 내일을 쥐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2001년 그 제가 37살의 나이로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그 망망대해에 일엽 편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드릴 때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가서 저도 모르게 그 방바닥에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네바에서 사역은 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6년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 하나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도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백이 중심에서 되어진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분과 날마다 깊이 콘택트하고 영원한 노물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1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갓난아이 때와 같을 때부터 지금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올 수 있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이 되어주셨으며 양화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와도 또 한국 사회와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결코 손이 짧지 않으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삶의 자리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나니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우리가 우리 삶의 문과 창을 하나님을 향해 늘 열어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우리의 삶의 과정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을 때에도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15년 동안과 그 이후에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세등등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가 고통과 무기력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하나님을 깊고 넓게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콘택트하며 영원한 노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